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시간이라도 나의 생명이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겸허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왠지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리가 홍하니, 예, 휑하니 비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시간이 길지만 그래도 매번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상당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반면 같이 올라간 제자 세 명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곤 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36절이 아니라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로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토로할 정도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어려웠는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졸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와서 확인을 하지만 그들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40절, 41절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나 아니면 또 말씀을 나눌 때이 구절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종종 이거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농담으로라도 종종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 이런 말을 쓸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따라가지 않는 거죠. 주로 운동할 때 보면. 몇 년만 더 젊었어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성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되어 줍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연약성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썼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쓰셨을까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유, 어쩔 수 없지 인간이 그렇듯이 뭐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만약에 포기하는 말씀이라면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체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꾸중 섞인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그 마음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너희들의 훈련되지 않은 육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대하시기는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육체도 훈련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지만 너희가 그 면에서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 우리들의 어떤 믿음, 신앙이나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과거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훈련의 중요성과 그 강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간과되고 또 도외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때 훈련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서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손사래를 친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죠. 훈련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이 가능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행위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그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우리가 쉽게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고 노력했던 행위 자체가 이제는 쓸모가 없고 무가치하고 아주 낮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1%라서 그런가 봐요. 0.001%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도 우리는 쌓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지적으로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처음에 구원 얻을 때만 딱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필요 없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반응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서로 대치되고 서로 충돌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은혜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충돌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신앙 속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삶이나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우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둘 다 은혜를 동일하게 사모하는데 정말 성실과 절제와 인내가 훈련되어서 있는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과 누가 더 은혜를 받을 기회와 찬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공부해야지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더 공부해야지라는 그 강박관념과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놀면서도 공부해야지. 그러나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하는 그 시간에, 그걸 생각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된 친구는 책상에 앉아서 오래 앉아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지 하는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된 몸으로 공부에 집중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하면서 늘 세상에서 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 받아야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그 은혜 받아야 되는 그 마음이 들 때,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는 자는 은혜를 받을 찬스와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또이 훈련에 대하여서 상당히 그 중요성에 대하여서 간과하고 놓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성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영성 그러면 상당히 영적이고 어떤 좀 신비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뭔가 작용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그 무엇, 우리가 뭔가 잡을래도 잡을 수 없는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의 영성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뭐 영성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영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서 영성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모든 현장의 모습은 다 영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여러분들의 육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은 올바로 세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세상의 것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육은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뭔가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의 육적인 것은 상당히 가치 없게 여기는 이거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아주 이전에 이분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했던 잘못된 그 이단과도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으면 그 육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이 훈련되어 있으므로 그 포션은 어느 정도 작을진 모르지만 여러분의 육의 훈련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그 LA 다저스의 한국 선수 류현진이 피칭을 했습니다만 야구 선수들 보면 훈련을 하잖아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날아오는 공을 쳐야 된다 했을 때 거의 100마일 가까이, 95마일 가까이 공이 날아온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식간에 배트로 그 공을 정확하게 쳐서 홈런을 쳐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마추어는 우리들은 할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훈련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아 공이 날아오는구나 아 맞춰야지 생각하고 휘두르면 이미 공은 지나가 버린 거죠. 내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러면 은혜가 없을 때는 안 해도 되냐면 그게 아니죠.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기 영과 어떤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도록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기도조차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은혜 받을 겁니까? 몇 년이 지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만큼 육신의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항상 넘어지는 문제가 있죠. 항상 실패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훈련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 어디를 갔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집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오늘따라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딴 데 우리의 몸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이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미 악의 자리로 가 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알아차리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 우리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자 훈련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9개월여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훈련은 평생도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야구 선수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그 프로 선수들 보면 하루라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 감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생 가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매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자극을 주고 시발점을 주고 훈련의 방법을 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내가 뭐가 잘못되었고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육신도 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요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요 또 기도의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특별히 눈이 가는 단어가 뭐냐면 38절 먼저 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죽으시는 것이 두려우셨던 것일까? 근데 예수님 그 전에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스스로가 그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42절에도 보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래서 잔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나온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여기서도 잔을 이야기를 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너희가 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 했을 때 군인들이 쓸개딴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그 해용을 묻혀서 마시게 했던 어떤 그 잔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잔에 대하여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1편 시편 11편 6절 시편 11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 악인에게 그 주어질 잔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5편 75편 8절 75편 8절 한번 또 같이 읽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는데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악인들이 마실 어떤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어떤 잔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좀 더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51장 17절, 1031페이지. 이사야 51장 17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 큰 잔을 먹고 너희가 비틀거름 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1절부터도 한번 보시죠. 21절부터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분노의 큰 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잔 계속해서 악인이 마실 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잔이 마지막 날 큰 성 바벨론에게 내려질 것을 재앙으로 내려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6장 19절. 16장 19절. 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 외에 이 잔이라고 설명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이죠. 또 구원의 잔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악인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셔야 할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마셔야 되는 잔입니까? 네?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입니다. 죄인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잔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그 잔을 마시게 되시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저 앞에 당할 고통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는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자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뭐 별로 상관이 없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뭐 무시한다 그러면 뭐 그거야 나도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내가 사랑해서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이 진노의 잔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는 당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이 우리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잔이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취할 의무나 책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취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취하는 잔에 대하여서 우리는 놀라지 않고 전혀 이상이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런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경중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에 대한 그 무서움과 그 비참함과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그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나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예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그까이껏 대충 뭐 해가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하는데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는 거죠. 전혀 그 앞에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그 심각성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어떤 가정사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와 어떤 위기의 문제가 처했을 때 정말 그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은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 거르는데 옆에서 배우자는 쿨쿨 잘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죠. 그냥 막 화가 나죠. 가뜩이나 화나는데 더 화가 나죠. 물론 뭐 어떤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뭐 둔한 어떤 그런 무덤덤한 성격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민하고 제자들이 무덤덤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까?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가장 이 문제에 대하여서 정말 그 무게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 무게감과 무서움,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 신앙의 형태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사역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겠죠. 그 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나 자신을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잔의 무서움과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헌금하고 뭐 내가 하는 것 했으니까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소원하고 추구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잔입니다. 과연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잔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